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다른 사람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청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약속을 하였다면 반드시 그곳에 갈 의무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부산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은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부산에 있는 한 도로가 싱크홀이 생겨 트럭이 두 대가 빠지고 그 도로가 통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 될 곳이 꼭 그 도로를 통과해야만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반 근심 반에 과연 내가 꼭 가야 될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도로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 저는 그 폭우를 뚫고 또 우회도로를 통해서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져도 저는 간 것이었죠.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드시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나 장례는 그 사람에게 한평생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교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신 곳은 바로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대신방 기간이었고 대신방 역시 1년 동안 성도들이 신방을 기다리기 때문에 장례가 났지만 저희는 그 대신방을 다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출발하여서 무려 10시간이 걸려 다시 대구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장례식이기 때문에 꼭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간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하면 들어가는 나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순위로 초청을 받았지만 이들은 일제히 이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벌인 사람은 이 사람들만 믿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들은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사전 연락도 없이 당일에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잔치 주인이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 잔치를 없던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가득 채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란 제목으로 15에서 24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15에서 16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잔치집에도 많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교구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간 것이죠. 갔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멋진 옷을 입고 머리도 멋지게 하고 웃는 얼굴로 잔치집에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역시 바로 이런 잔치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유대사회 전체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직이 되어 있었고 여유가 없었으며 지쳐 있었으며 기쁨과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사회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또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면서도 원래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사회에서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율법의 말씀 안에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들으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고 치료가 되어서 자유와 풍성함,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해서 율법은 형식과 올무로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경직이 되고 살벌한 사회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시면서 이래서는 안 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잔치에 관련된 비유와 실제로 제자들을 잔치집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떡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분위기는 결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집에 있는 추종병 걸린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 다투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가 어땠을까요? 엉망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과 고성이 오가고 싸운다면 그리고 나서 식사를 청한다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식사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엉뚱한 소리를 갑자기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어떤 두령의 집에 초청받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중에 그들의 간악을 아시고 심각한 비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의 식사 분위기는요, 썰렁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이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 식사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집에서 떡을 먹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는 곳이 더 낫겠다라고 푸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농담은요 상당히 신앙적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농담처럼 들립니다. 즉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자신의 바람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가장 먼저 초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나이다 하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천국은 사람들이 만든 천국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초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초청을 해주셔야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초청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초청에 응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특징은 주인은 잔치에 참석할 사람을 아주 제한적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꼭 와야 될 사람을 초청했고 그 사람들에게 미리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이 잔치는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와야 하는 잔치였던 것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으면 잔치 자체가 깨질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초청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하는데 초청 설교자를 모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이분한테 연락이 없어요. 오지 않아요. 아, 실제로 제가 수련회를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KTX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또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초청을 했다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큰 잔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 잔치가 모자람이 없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이 오기만 하면 부족함 없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요, 이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잔치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잔치에 참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풍성한 하나님 잔치에 그렇다면 1순위로 가장 먼저 초청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상 유대인들보다 더 독특하고 축복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것이었고 이것만 제대로 가지면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에 자동으로 초청된 복된 자들이었죠. 1순위로 초청된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을까요?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잔치에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그 위대한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잔치의 초청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17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주인은 아무나 초청하지 않고 그 잔치에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여 초청했습니다. 초청된 사람은 주인이 먼저 종을 보내 참석 여부를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후에 잔치날이 되었을 때 다시 종을 보내어서 잔치날이 되었으니 오라고 초청을 한 것이죠. 이것은 초청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도록 하기 위한 주인의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먼저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확인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분명히 초청에 응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에게 분명히 순종하겠다, 그분이 시킨 대로 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짠 것처럼 일체의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천국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요, 말도 되지 않은 시시한 이유였습니다. 18에서 20절에 보니까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한 사람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에 또 한 사람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 초청은요, 초청한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초청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의 초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초청받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일체의 주인의 초청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이유도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자신들을 초청한 사람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사람과 모든 관계를 끊고 지금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이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잔치가 있을 때 그 잔치에 올 사람을 먼저 종을 보내어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에 따라 잔치가 준비되죠. 그리고 잔치 때 한 번 더 종을 보내서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온다고 해놓고 막상 잔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그들은 일체히, 18절에 보니까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잔치에 초청한 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경직되고 삐뚤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풍성한 천국 잔치로 초청을 한 것이죠.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서로 모의라도 한 것처럼 최종적인 순간에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잔치는 그냥 먹고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면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잔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좋아했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설교, 기적 같은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설교나 행동이 자기들이 원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는 지금까지 그들의 죄악된 삶과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을 여지없이 공격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알겠지만 정작 자기들의 기득권과 살아온 삶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자기들의 기득권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돌아선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최고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산민의식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위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적인 삶을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잔치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그 은혜의 잔치에 튕겨져 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까지의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 사고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다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술친구들 끊어야 되고요, 못된 습관 끊어야 되고, 좋지 못한 직업 끊어야 되고, 돈이나 명예, 관계 다 끊고, 미신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아까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었던 것이죠. 유대 사회 지도자들의 기득권은요, 사실 상당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세상이 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쉽게 초청에 응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22에서 24절입니다. 원래 이 주인이 잔치를 준비한 것은 제한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이 잔치에 초청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초청된 사람들의 잔치를 거부했을 때 이 잔치는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잔치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잔치를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잔치를 망치게 되었을 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취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량은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주인은 거절한 사람 대신 2순위로 골목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이죠.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첫 초청 때 온다고 해놓고 결정적으로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주인은 사실 노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은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음식값을 다시 청구하거나 잔치 자체를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는 정식 초청이 아니고 막 가서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와서 그 잔치에 준비된 좋은 것들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초청에 무척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천에 저희 아이들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에 이제 여름에 신천에 이제 이게 워터파크가 있잖아요. 지금 더 좋게 생겼지만 예전에는 튜브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그런 워터파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놀이 장소가 있으면 옆에 푸드 트럭들이 있는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푸드 트럭에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이제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없고 비도 오고 하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되게 이렇게 막 실망한 듯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떡볶이를 안 먹어도 되는데 샀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차피 마감 시간도 다 됐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된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남겨진 음식을 또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줬고 먹는 사람들 역시 공짜로 얻어먹어서 좋았던 것이죠. 비록 저희는 돈을 주고 먹었지만 나중에 더 많이 먹게 되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해서 여러 준비를 했지만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어땠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때려치고 싶고 청구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잔치의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1순위로 가장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과연 자격이 있어서 초청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초청, 2순위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람들보다 나은 편이지만 그들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우습게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음을 그토록 반대하거나 핍박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퍼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돕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핍박으로 인해 복음이 더 귀한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대체로 이 구절은요, 교회가 평안했다는 결과를 알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이 다만 교회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결과만 알리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평안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요, 평안은 곧 사라집니다. 왜요? 박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원인 가운데 바울의 회심과 제자들의 헌신이 일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1절 앞에 그리하여 이 말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받아 흩어진 많은 제자들을 도처로 보내셔서 그들을 사용하여 복음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누가는 이 구절을 통해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많은 초대 교회 때 핍박으로 제자들을 흩어지면서 복음이 퍼지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23절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주인은 종에게 잔치에는 반드시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절대로 천국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천국의 자리를 꽉 채우기 위해 이 종은 계속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보지 않았더라도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1994년 3월에 개봉을 하였는데 2019년도 1월에 25년 만에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명작이었다는 것이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카 쉰들러 독일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쉰들러는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의 소유자로서 사업을 키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을 고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키우고 나치당에 가입하고 권력층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로비를 다하여 사업을 키워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고용한 공장 노동자들이 유대인이다 보니 그들이 자신의 노동자들을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등 자신의 사업에도 차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또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과 참혹한 현실을 보며 이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독일군들이 유대인 마을에 유대인들을 모조리 찾아서 밤부터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잡아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모습을 보며 쉰들러는 거기서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쉰들러는 그래서 그의 충직한 유대인 회계사를 비롯한 그의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그 밖에 그가 아는 여러 유대인들과 아이들까지 그의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란 이유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에 군수공장을 지어 각종 뇌물과 로비를 통해 이 유대인들을 따로 빼어줍니다. 그래서 그의 리스트에는요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1,100명의 유대인들이 나중에 살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살린 사람은 추가로 150명을 더 살려서 1,250명의 유대인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쉰들러는요 자신의 옷에 달린 금배지를 붙잡으며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내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팔았으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것만 팔았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부르짖으며 울게 됩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쉰들러를 위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린 사람은 한 생명을 살린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받을 사람은 모두 찾아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기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한 것은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반드시 그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준비된 잔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 자리는요 절대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인간이 협조를 잘 안 해서 실패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공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자리는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잔치는 100%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복음의 초청이 제한된 세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타락 이후로 이제는 복음의 문이 온 세상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식 초청 없이 나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순위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들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입니다. 우리는요, 길과 골목에서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가난했고요. 우리는 다리를 절었고요. 우리는 맹인이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어요. 우리는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2순위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산과 길과 골목과 울타리로 나아가서 우리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흘러온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초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받지 못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경험한 저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